계시록 4장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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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목격했던 장면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고요. 또 크게 보자면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을 목격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또 천국에서 어떤 모습을 예배드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제일 처음으로 목격한 건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의 좌정에 계셨던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죠. 우레소리, 번개소리 그리고 음성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을 요한이 목격했습니다. 자, 그럼 그 이후에 또 다른 장면을 보는데 또 다른 장면이 지금 나오는 6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은 천국에 어떤 존재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설명하고 기록합니다.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앞부분에서 하나님에 대해 설명할 때에도 두 가지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외모가, 외양이 어떠했는지,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 어떠했는지,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말씀을 선포하셨죠. 그래서 지금 6절부터 8절도 마찬가지여서 천국에 있는 존재들에 대해서 첫 번째는 보았을 때 어떠했는지, 외모가 어떠했는지를 설명하고 두 번째는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6절부터 8절 앞부분에 보면 외양이 나오는데요.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5절 끝부분에 보면 7개의 등불이 있고 거기에 불이 켜져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부분에는 켜져 있는 7개의 등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유리 같은 이 유리바다가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참 묘한 일이어서 등불은 불이죠. 그리고 유리바다는 물이죠. 그러니까 불과 물이 다 있는 그런 좀 독특한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이게 이제 중심 내용은 아니고요. 이런 배경 속에서 무엇이 있었느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개의 생물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었으면 네 사람이라고 했겠죠. 그런데 사람이 아니니까 네 개의 생물이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생물들은 앞과 뒤쪽에 눈들이 가득했다. 이것도 이제 그림으로 그리려고 하면 참 묘할 것 같습니다. 앞쪽에도 눈이 가득하고 뒤쪽에도 눈이 가득한 뭐 옆쪽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 네 생물들의 외양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러니까 이 외양들을 보면 다 각각 다 가지가지로 생긴 거죠. 송아지 같고 또 사자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고 이렇게 가지가지로 생긴 그런 생물들이 있었고요. 또 이 생물들에게는 8절에 네 생물은 각각 여섯 개의 날개를 가졌다. 그러니까 날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날개의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했다. 그러니까 온통 다 눈으로 가득 찬 그런 생물들인 거죠. 앞에도 뒤에도 여섯 개의 날개에도 다 눈이 가득한. 그래서 제일 중요한 외적인 특징은 눈이 가득한 존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천사를 묘사할 때 여섯 개의 날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곤 해요. 근데 아마 이 네 생물들도 천사의 일종인지 아니면 뭐 다른 외계 생물인지 아니면 어떤 영적인 존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이런 생물들이 천국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오는 존재가 누구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되었건 다른 존재가 되었건 또 다른 존재들도 천국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들이 어떤 존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한 건 아마 그냥 사람들이었으면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면 간단한데 자기가 보기에 독특한 존재들이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존재들이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네 개의 이 생물들에 대해서 각각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실제로 이런 존재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튼 천국에 이와 같은 존재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있었습니다. 아마 상세한 설명은 없지만 이들도 열린문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왔을 것이고 주님의 초청을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천국까지 들어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천국에 있던 네 생물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8절 중간에 보면 짧지만 아주 중요하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안과 주의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 네 생물들이 하는 행동은 밤낮 쉬지 않고 무언가를 말을 하는 겁니다. 이르기를 이렇게 돼 있죠. 일단 여기 보면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24시간, 365일 계속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뭐 나중에도 다시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장면은 크게 보면 예배드리는 장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느냐? 밤낮 쉬지 않고 예배가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또 여기 보면 밤낮 쉬지 않고 했던 행동은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기를. 이르기를이라고 하는 말은 표현은 문자 그대로 번역하자면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말한다는 것을 어떤 분위기로 말하는지에 따라서 설명한다, 말을 한다, 고백한다, 선포한다, 기타 등등으로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위엄 가득한 그런 목소리로 말씀을 선포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화답을 하고 고백하고 선포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요 이르기를이라고 하는 표현과 관련해서 한 가지 주의를 두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는 문자적으로만 놓고 보자면 찬양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찬양한다라고 하는 동사와 고백한다는 동사는 동사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말도 두 가지가 따로 있잖아요. 말한다는 단어가 있고 찬양한다는 단어가 따로 있는 것처럼 말한다라고 하는 것과 찬양한다는 것은 좀 다른 행동입니다.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지금은 안 나오지만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찬양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네 생물들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아니고요.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신앙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뭐라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선포했는가? 그 내용도 8절 뒷부분에 나오죠.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첫 번째 선포하는 내용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가 잘 알지만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무리 훌륭해도 사람에게는 쓰지 않습니다. 뭐 다윗이여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이런 표현 안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만 선포하고 고백하는 내용이죠. 하나님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두 번째 선포했던 내용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만이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한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선포했던 내용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러니까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장차 미래에는 또 오실 분이시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 그래서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시고 영원하신 분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결국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선포한 것인데 이 선포가 갖고 있는 특징이 한 두어 가지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여기 보면 이 선포했던 내용들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선포한 게 아니죠. 가령 뭐 천지를 창조하셨다든지 기적을 행하셨다든지 뭐 이런 내용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총체적으로 선포한 겁니다.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계절 뒤쪽에 가서는 하나님이 실제로 행하시는 구체적인 일들에 대해서도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개괄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존재,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은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선포한 것이죠. 또 다른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잘 이렇게 보시면 이 한 단어를 가지고 너무 세밀하게 이야기하는 게 좀 무리가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이 하나님 향한 세 번째 선포에 보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어떤 분이라고 선포하느냐 오실 이시라 이렇게 선포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과 또 새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도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내용은 이 세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천국과 관련된 게 아니에요. 천국에는 하나님이 다시 오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요한은 지상에 있다가 천국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다시 오시지 않습니다. 원래 천국에 계속 존재하고 계시고 천국에서 예배받으시고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계시니까요. 그럼 여기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신다고 하는 건 어디를 기준으로 이야기한 걸까요? 지상세계를 기준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 또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임하시는 것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천상에 있는 네 생물들은 무엇을 알고 있냐면 앞으로 지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상에 존재하고 있는 자들이 아, 천국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지상과 관련해서 어떤 역사를 행하실지 이것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들을 미루어서 뒤에가 뭐 다른 내용들이 나오겠습니다만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천국만 관심이 있고 지상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을까? 아니면 천국에 올라가면 지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해서 성도와 교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천국에 올라간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일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이 땅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지금 우리가 잘 모르지만 다 알게 되고 미래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행하실지도 천국에 올라가면 다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선포할 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선포하게 되지 않을까. 이제 우리가 상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추정하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네 생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 네 생물들이 했던 행동과 관련해서 여기 기록이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하신 선포에 대해서 두 가지 기록을 누락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선포했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죠. 예배자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를 기록하면서 이번에는 선포했던 내용은 나왔는데 어떤 목소리로, 어떤 외양으로, 어떤 크기로 선포했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건 앞에 있던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요한이 기록할 때에는 번개소리로, 우레소리로, 음성으로 하나님이 선포하셨다 이렇게 하고서는 내용은 기록을 안 했죠.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예배자들이 예배드릴 때 어떤 내용으로 선포했는지도 기록했는데 이거를 큰 목소리로 했는지 작은 목소리로 했는지 소곤거리며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다만 그냥 인간적으로 제가 추정을 해볼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화답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신 것에 대해서 화답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레소리로 번개소리로 그렇게 영광스럽게 말씀을 선포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도 다 아마 여기 있던 네 생물들도 다 아마 자리에서 일어나서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아멘 이렇게 외치고 하나님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화답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좀 모양이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막 크게 위엄 있게 선포하셨는데 막 그냥 개미 목소리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냥 조나케 이야기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뭐 항상 그게 똑같거나 잘 맞는 것은 아니지만 영화나 어떤 장면을 우리가 찍는다 생각해 보시면 왕좌에 앉아있는 왕이 무언가를 호령하면 이 다 듣고 있던 백성들이 다 자리에 서 일어나서 큰 목소리로 화답하는 그게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야기할 때 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화답할 때 다 큰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 본문에 보면 없는 기록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이 선포를 듣고서 요한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건 앞부분과 똑같아요. 그래서 요한은 어찌 보면 그냥 우두커니 서서 아니면 앉아서 그냥 단순히 관람하는 사람으로 구경꾼처럼 그냥 쭉 쳐다만 봤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같이 이 함께 선포하는 것에 동참해서 요한도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이 자리에 같이 선포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요한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는 기록은 없어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요한이 같이 동참해서 선포했건 아니면 우두커니 서 있었건 나중에 요한이 이 땅에 내려와서는 분명히 알게 되겠죠. 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해야 된다. 근데 자기가 본 것처럼 요한이 예배 시간에 그렇게 선포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동참하지 않아도 나중에는 아마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두세 가지 간단하게 다시 정돈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한이 천국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있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목격을 해요. 네 생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하는 행동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네 생물들은 천국에 왜 있는 것일까요? 왜 천국에 있는 것일까요? 혹은 처음에 천국에 올라갔을 때 요한이 네 생물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거든요. 뒤쪽에 물러나 있다가 앞쪽으로 나와서 이것을 이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왔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천국이 어떤 곳이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은 종종 천국이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곳이냐 생각하곤 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하곤 해요.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곳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그리고 삶의 자리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대화할 때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할 때 여하튼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은혜를 누리고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을 높이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주방에서건 안방에서건 마루에서건 길거리에서건 하나님을 높이는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는 그런 선포와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가 천국에 가서 나중에 다 여기 있던 네 생물들이 있던 것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할 것이거든요. 고백하고 선포할 것이거든요. 그 삶을 이 땅에서도 미리 먼저 행동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주님을 향한 고백과 선포가 가득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님을 아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을 섬기는 자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다른 좋아하는 것들 또 우리가 바라보고 높이던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만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입술 가운데도 주님을 향한 고백이 늘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많은 사람들은 원망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들로 채우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주님께 속한 사람임을 다른 모든 사람들도 알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고백함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다른 모든 사람들도 목격해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합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채워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은 나이다.